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적인 부흥이 나타나고 또 질적인 성장이 나타나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또 주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예루살렘의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또 성도들의 변화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순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이 사람들 앞에서요,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우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첫 번째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죠. 근데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보면 수적인 부흥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당연하게 쭉 생각하면 지금 교회가 이와 같이 자기의 재산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이 모습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뒷부분에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패역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변화받은 다른 모습으로 살라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 내용도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누렸던 이 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결과이고 또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면 결국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모였는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나타나는데 말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완전하게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게 완전히 퍼펙트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삶이 변화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죠. 예전에 성역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남성조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한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아주 당연한 것인데요.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나온다.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등산을 갔다, 낚시를 갔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고 있었다, 기타 등등 어떤 분이 얘기할 때 보니까 화투를 치고 있는 게 주일날 주로 하던 일이었다 이랬는데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가는 장소가 달라지는 것,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 변할 뿐만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변화를 누리는 사람들,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삶이 변화하는, 베드로가 설교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기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앞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여지껏 이 사도들이 사역하거나 신앙생활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이런 적이 없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앞에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야 된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 믿으면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갖고 와야 된다.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 이걸 명령한 적도 없고 이런 걸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베드로가 설교한 적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이 오랫동안 신앙 훈련을 해서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천천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했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서 그래도 물질을 좀 교회 갖고 와야 될 생각이 생겼다. 10년 했더니 이제는 뭐 완전히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확 일어난 것이지 훈련의 결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았더니만 이렇게 되었다.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 훈련 받으면서 막 세뇌가 돼가지고 혹은 마음이 천천히 변화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다. 이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선하고 착해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더 좋아. 원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제가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예수님 말씀에도 없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에도 없고 훈련을 받아서 변화받은 결과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의 천성이 착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다. 이게 쭉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폭포수처럼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셔서 이들의 마음이 갑자기 풍성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충만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훈련의 결과 성장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막 부담을 가진 게 아니고 갑자기 사람이 180도 뒤집어졌는데 그 뒤집어진 이유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것 말고는 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참 부러운 모습이면서 동시에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데 이처럼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 일이 항상 있는 것이냐, 그런 일을 하나님 항상 약속하셨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여하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참 예기치 않았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또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이 성장할 때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인 때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여러 면에서 우리랑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입장을 잘 받지 않는데 또 설교 시간에 잘 얘기하지도 않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은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서 성장하는 때들이 많다. 우리가 가령 뭐 공부를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경사를 이루면서 쭉 천천히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하는 사건이 막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쭉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런 순간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서 leap of faith라고 해요. faith.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순간이 주어지곤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쭉 살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꾸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정점에 딱 도달한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신앙이 생기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믿음의 도약이 나타나는 은혜의 도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돈과 관련해서 자기 재산을 주장하지 않는 가장 훌륭한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칭송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가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방인을 배척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이 구제를 함에 있어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헬라인 과부들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성도들끼리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변화가 나타났지만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집에 모여서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직업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경제생활을 할 때,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떤 점에서 변화했는가, 이전과 어떤 점에서 다른 모습이 되었는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습에 있으면 어떻게 변화했는가, 아직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완성된 그런 변화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한 교회다, 우리는 그만큼만 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만큼도 되기가 어려워서 막 바들바들 떨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표준은,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예루살렘 교회가 기준은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가, 여지껏 이루어졌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나 방언은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훈련받아서 내가 뭐 이렇게 익혀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성령 세례와 방언을 하는 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 선포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가 완벽하거나 베드로가 설교자로서 완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선포와 말씀 사역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건 역시 성도들이 대단하거나 성도들이 선하거나 훈련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로 한량없이 큰 은혜를 갑작스럽게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 선포도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이 순종하고 변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칭찬을 듣는 모든 이유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순종하고 변화해서 서로를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모두도 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은혜의 장소, 은혜의 가정, 은혜의 각각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다가 마치 어린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듯이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이, 행함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게 된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지껏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은혜 없이는 교회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